사실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좀 말씀을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 공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받게 되면 잘 쉬어야 되는데요. 열심히 뭘 하시느라고 바쁘게 지나가다가 끝나면 더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쉰다는 거 좀 폼나게 얘기하면 Discipline of Rest라는 게 이게 쉬운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쉰다는 것과 퍼진다는 것을 굉장히 동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쉬는 것도 훈련이고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잘 쉬는 사람이 있고 잘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랬는데 조금 다른 뜻이긴 합니다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줄 압니다. 깨일 때 깨어있고 잘 때 잘 자는 것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깨야 할 때 졸리고서 비실비실하고 자야 되는데 말똥말똥하면 이렇게 이것처럼 괴로운 인생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대표 부분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는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 아래 고통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율법주의의 짐을 지고 가는 유대인들에게 뿐이 아니라 이제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속적인 초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은 항상 일회적인 동작을 의미하지 않고 지속적인 행동과 습관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디시플린을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안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11장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11장 전체를 보면 제가 앞하고 뒤만 읽었습니다. 처음에 세례요한의 질문이 나오죠. 요한의 의심과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시면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 마을을 대표로 또 책망을 하십니다. 고라시나, 세다야, 화가 있다. 가버나움아, 화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 지역의 유명한 세 곳인 성인데요. 갈릴리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간단하게 짧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25절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길 바라지 않는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책망하시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책망하신 주님 그리고 의심하는 세대요한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 반응하지 않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러나 그 중에는 참 안식을 갈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참 평강을, 참 안식을 바라고 있는 영혼들은 다 부르시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은 우리가 한 스토리로 읽어야만 예수님의 초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해서 쭉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십니다. 11장에서는 의심하는 자, 나오기를 주저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그런 사실 예수님의 꾸짖음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에서 온유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자도 있지만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마음이 참 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너희들에게는 사함이 없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가 먼저 이혼하고 동생을 이혼시키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책망했다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사실 먼 곳에 광야에 있는 무덤에 투옥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혀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증언한 그 메시아가 곧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혹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 해방시켜 주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라고 계속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제냐 저제냐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정보는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뭐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세례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시고 뭐 이런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많이 다른 이미지를 그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는가, 자기가 증언을 해놓고도 회의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면회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3절에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상당히 엉뚱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고, 요한은 계속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것은 투옥되어 있던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마도 그 불을 로마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러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이분 정말 메시아 맞는가?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를 깨워버리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한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참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복음이 말씀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또 왜 내가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생긴다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 나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맞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지금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지만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임을 내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쉽게 무너지는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긴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힘들 때 주저앉는 것,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의적인 믿음을 갖더라도 12장에 나오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그 죄는 무슨 죄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시기보다는 사실은 28절, 29절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흔들지 내게 와. 내가 너의 마음에 힘을 주겠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심지어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증언했었는데 그런 자신의 증언을 다 잊었던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요한의 질문은 매우 연약한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본 것, 듣고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5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6장, 29장 계속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35장 5, 6절과 11장 1절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구약 예언의 성취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물론 육신적인 치유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함으로써 육적인 치유뿐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 즉 구원을 예표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모든 예언이 나로 인하여 성취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오신 불이라는 증거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책망을 크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은 실족이라는 표현을 죄를 짓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뒷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연약해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실족하지 마라. 당신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실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솔루션은 28절 이하로 넘어가면 되겠죠. 힘들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든데 지금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팻장을 열 때 너의 고통을 내가 지금 한다. 조금만 기억해라. 나를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고통을 기억하며 이겨내라.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느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실족하지 말 것을 요한에게 권면하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실 이슬람교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신론자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유니크한 특징은 용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에는 리젝션이 없다. 기독교의 복음에는 속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에 실족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땅바닥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려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가볍게 꾸짖으신 후에 7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찬하셨고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요한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례요한이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점이자 연결하는 다리라고 그렇게 요한의 역할을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중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단 것 같도다. 참 재밌는 얘기죠.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주님 책망하시고 20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의 그 많은 권능을 목격한 예수님의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또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시나 베스테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오라신 베스테다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알릴리 지역의 성읍들입니다. 23절에 보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21절과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소돔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율법주의에 매여있는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법주의의 무력함을 말씀하시고 그들 마음의 완악함이 어떤 심판을 맞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25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칭 지혜로운 자들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도한 예수님께서 이제 28절에 넘어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율법주의 때문에 거부하고 있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든지 그들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것 같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은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매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잘 살펴보세요. 프로모션을 위해서, 졸업을 위해서, 취업과 여러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심하게 수고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잠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서 또 수고해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도 세상적으로 보면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댈 구석이 있습니다. 기댈 구석이 아니죠. 기댈 큰 벽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미끄러지면 심한 불안 속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목숨을 끊은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살을 할 만한 일이었는가? 물론 큰 잘못이죠. 그러나 목숨을 끊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지금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투 운동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이 한 사람만 미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미투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금은 전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는 기사는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정말 예의 발라졌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업원들을 대하는 말투와 태도가 엄청나게 달라졌대요.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편의점 종업원들이나 식당 종업원들에게 한풀이를 하던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것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권력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손님이라는 것, 아무런 파워가 없다는 걸 그들이 깨달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복과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그들이 구원 때문에 짐을 지고 가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짐을 지고 가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상이 누군가요?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멍에, 세상의 멍에에서, 율법주의의 멍에에서 땀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참아이신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왔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재앙을 보내시면서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을 가축으로 들여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박이 얼마나 컸길래 소가 맞아 죽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아마 저 타이어보다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냥 놔뒀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위시해서 모든 신하들과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일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치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들 중에는 반드시 참 평강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인들과 다른 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들 중에서 참 안식을 원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스테이카디지와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거부하는 척하면서 그 중에서 천평강을 바라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지만 모르게 하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초청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누가 이 초청장을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지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브레이크를 하고 오셨지만 더 피곤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없나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 초대에 응하신 분들이죠. 피곤하지만 예배 드리러 우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치유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율법적인 육신적인 쉼뿐 아니라 영적인 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자는 쉼을 얻을 것이다. 아,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자신의 짐입니다. 율법주의의 짐입니다. 선행의 짐이고 지식의 짐이고 성공의 짐이고 부의 짐입니다. 그런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짐을 져라. 그 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30절에 가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쉽고 가벼운 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비유일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도라는 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This yoke, this burden is the discipleship, nothing else.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The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가벼운 짐을 지고 갈 것이다. 짐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자 훈련 받는 것도 힘들고 막 외워야 되고 이거 큰 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가방을 들고 다니죠. 어떤 뭔가 들고 다니죠. 빈손으로 다니신 분 있나요? 그 빈손으로 다니는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뭔가를 들고 다닙니다.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고 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실 주님께서 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파워다라고 파워소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들을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육신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안식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데려온과 같이 회의를 갖고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아직 내가 답은 못 받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쉬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항상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글자 그대로 휴식이고 또 인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쉰다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일회적인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신뢰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혹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의 긍휼하심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그 시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씀하면서 16절에서 그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때론 우리가 의심에 빠지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책망하지 않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피곤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육신이 피곤해져요. 배가 고파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피곤합니다. 오늘까지 책임을 다 써야 되는데 정말 졸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쉼을 주실 겁니다. 머리가 빨리 회전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을 여러분 안 믿죠? 비웃는 사람도 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영적인 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말을 좋아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진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반한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저만이 아는 비밀인데 가르쳐드릴게요. 믿지 않는 친구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제가 30점 정도 더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믿어지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공평하지 않죠, 하나님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 10가지 제안에서 마지막 5가지 제안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차이를 두십니다. 차별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별하십니다. 구별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오늘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또 보기 느려서 안 했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나요? 갑자기 첫 제목이 십자가 앞에.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찬송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나중에 한번 제가 곡은 생각이 나는데 가사가 지금 첫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아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영적인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우리의 영적인 안식은 영적인 면에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유한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안식을 얻고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맑은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육체도 항상 건강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육신적인 안식뿐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참 쉼을 약속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참 안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제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 안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참 안식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나가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평강을 얻으시고 이번 학기도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고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요한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또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을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충만하신 주님께서,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도 원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대로 나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나의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회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답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